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또 길을 찾을 수 있는 빛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당신의 불쌍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저 이 세상이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다시 입힙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당신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진정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그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또 왜 이 피조물들은 죄를 지었는가, 그렇죠? 그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보다는 부족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서도 우리를 흠을 없이 해서 자기 아들려고 아들도 다시 어떻게 해요? 삼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을 실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자녀들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끝내질 못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그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하고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그래야만 이제 좀 앞길이 보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창세기의 3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뭐예요? 이것만 따먹어라 했는데 따먹지 말란 것을 따먹은 소위 무엇이? 불순종이 죄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아예 그놈의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또 뭐 자유의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런 아주 논리가 복잡해져서 결국은 헷갈리고 맙니다.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죄를 제일 먼저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루스벨입니다. 루스벨. 예. 루스벨이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루스벨이 죄를 지은 것이 왜 죄를 지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을 했다. 루스벨이 왜 사단이 됐는가? 아가 참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루스벨은 뭐 하는 자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진리의 빛을 받아서 천사와 인간들에게 전하는 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천사장이었다. 그래서 루스 영어로 루스벨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루시는 뭐예요? 루시, LUCI. 루스, 루시는 빛입니다. 빛, 빛. 반사한다는 말, defer, refer 이렇게 하죠. 루시퍼.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하는 존재다. 여기 루시퍼, 그 천사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모든 빛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은 거죠? 예? 루스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예? 예, 진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루스벨에게 뭘 줬어요? 예, 진실을 줬습니다. 근데 이 진실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예, 사실이 있고, 사실 플러스 뭐요? 예,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루스벨이 받은 진실을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루스벨이 딱 받아서 보니까요, 이 엄청난 사실이 있거든. 그렇죠? 엄청난 사실입니다. 예. 루스벨이 딱 보니까 이 사실만 알면은, 그렇죠? 이 사실만 알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뭐 당뇨병만 강의를 잠깐 했으니까 당뇨병 가지고 자꾸 또 예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자 이제는 과학자들이 그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없는 이상한 뭐예요? 그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겼다. 이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과학자라면은 당뇨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진실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운동을 안 했구나. 내가 너무 갈비, 삼겹살, 그렇죠? 너무 좋아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그동안에 많이 받고, 진선미가 없는 생활을 많이 했구나. 뜻이 없는 생각, 생활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것만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면은 반드시 당뇨병은 없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왜? 유전자는 무엇에 의하여 반응하니까?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니까.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과학자들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뭐예요? 무선적으로? 사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간이 망가졌다.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간이 망가지고, 이런 원인을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을 복제를 해가지고, 그 복제 인간 속에 있는 간을 어떻게 해요? 꺼내가지고 사람한테 붙여주면 되겠다. 그건 또 사람은 그러려면 곤란하니까, 사람 간을 어떻게 해요? 돼지 속에서 길러가지고 하면 되겠다. 자꾸 이렇게 무선적으로, 사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기술의 발달, 이런 것을 의학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도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도록.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의 이 공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이제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또 무슨 차이와 같으냐고 하면은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진실은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여기 있는 그림. 이 거북이들이, 거북이 엄마, 이게 일본 규슈에 있는 한 조그만 섬에 있는 모래 사장인데, 아, 이 보름달, 이 바다, 그렇죠? 모래 사장. 샌디에고에 있는 엄마 거북이가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거의, 그 알을 낳던, 작년에 알 낳던 그 자리에 또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는 새끼 알은 까서 어떻게 해요? 알 깠는데 어디로 가요? 한 놈도 안 빠지고 다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갑니다. 꼭 바다가 어딘지 아는 것처럼. 그렇죠? 산으로 가는 놈한 놈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북이 새끼들이, 아, 저쪽으로 가면 바다고, 바다로 가야 나는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뭐는 없어요? 지식은 없습니다.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바다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거북이는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때는 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정기 프로그램 때 이걸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이 얘기만 오래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를 보세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잘 보세요. 원숭이, 예, 원숭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느 섬에 있는 원숭인데, 이 원숭, 그 섬이 너무 작아서, 그게 무슨 먹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은데, 이 나무 잎사귀를 원숭이들이 싫어한답니다. 근데, 약한 달에 한번 정도 이 원숭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 나무 잎사귀를 먹어요. 먹고 나면은 반드시 이상한 짓을 해요. 보세요. 뭐 하냐면은, 이 동네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이 큰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이 속을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이 원숭이들이 숯을 찾으러 와. 그래서 숯을 찾으면,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참 이상하다. 딴 때는 절대로 숯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이숯 먹는 원숭이는 이 섬에서 처음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National Geographic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연이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까? 아까 그 먹은 나뭇잎 속에는 뭐예요? 독소가 있겠다. 그래서 그 나뭇잎을 분석해 보니까 과연 독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숯을 먹으면 독소가 해독된다, 혹은 그 나뭇잎 속에는 독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뭐요? 아는 뭐는 없어요.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필요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나뭇잎 사귀가 먹고 싶고 그걸 먹고 나면은 독이 있는 줄도 모르지만은 자연이 뭐가 먹고 싶어요? 숯이 먹고 싶습니다. 즉, 이것은 원숭이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식이 많은데 뭐는 없고 지혜는 없고 얘들은 지식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아,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삼자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자, 이 기린입니다. 이 기린이 지금 죽은 동물의 뼈를 먹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 기린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기린이 칼슘이 부족해요. 기린은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먹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유전자에 주는 찌지직입니다, 이게. 그 찌지직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 그 지혜는 지식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좀 다릅니다. 지혜는 지식 플러스 뭐예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나를 잡아붙여줘. 이거는 빛이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식 플러스 뭐예요? 네? 빛입니다, 빛. 빛은 좀 빨간색으로 합시다. 빛이다. 이 빛은 찌지직인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빛과 같은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린을, 그러니까 사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로 얘기하면은, 아, 기린이 칼슘이 부족해지면은 뼈를 먹는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실입니다.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아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하.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진실은 뭐를 첨가시켜야 돼요? 네, 사랑을 첨가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기린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기린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린에게 찌지직을 보내서 뼈를 먹고 싶어 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렇죠. 진실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의 동산에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네?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뭐요? 예, 선악과 나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이 선악과 나무라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선악과 나무는 없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로 말하면 The Tree of Knowledge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까? 2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뭐요? 있더라. 선악을 뭐요?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악과 나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 성경을 잠깐 보시면은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The tree of life was also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the tree of 뭐요? Knowledge, yeah, tree of knowledge, yeah, 지식의 나무입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yeah.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뭐요? 그 지식의 나무도 거기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하는 걸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공식대로 하자면은 무슨 나무하고 무슨 나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지혜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기린이 갈슘을 뼈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지혜요. 그렇죠? 지혜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을 주죠. 그렇죠? 예. 즉 지식이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생명을 줍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자, 그러면은 과연 생명나무와 지혜가 동일한 것인가를 성경으로 증명을 해내면 되겠죠. 그렇죠? 예, 한번 봅시다. 잠언, 여러분 잠깐,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요? 생명나무라!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생명나무가 뭔지 알긴 알아내서.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답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답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나팔이니 인이니 천둥이니 바람이니 무슨 뭐 불이니 뭐다 나오는데 그 단어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이미 다 사용된 단어들로서 계시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어떻게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아신다면 계시록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계시록은 기상천외의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줬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나 요한에게 그두 사람 중,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공통분모가 없이 그냥, 예? 그냥 계시를 주면 요한이 알아먹을 수가, 뭐요? 없습니다. 그 공통분모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아시고, 물론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이시고, 사도 요한은 뭐예요? 그 성경을 줄줄 외도록 어떻게 해요? 와, 그런 사람이니까 뭐 하면은 참 쓰는 거예요. 예, 그냥 사도 요한이 로봇처럼 받아 쓴게 뭐예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벌써 받을 때부터 뭘 알고 썼어요? 뜻을 알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가 뭔지가 나옵니다. 생명나무 뭐예요? 지혜가 생명나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루스벨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네, 생명, 그렇죠?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루스벨이 딱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는 지식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지식만 딱 보니까 뭐예요? 와. 요것만 마스터하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의사들이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첨단 의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인간을 죽지 않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무엇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그 생각은 루스벨이 했던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즉그 생각은 지식만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은 결국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어디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사랑 따위는 없어도 지식만 있으면 뭐예요?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알아낸 겁니다. 왜? 루스벨은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지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머리였습니다. 뭐는 생산해내지 못해요. 사람은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하고 똑같냐면, 망고의 화학적 성분이 뭐냐, 색깔이 뭐냐, 크기가 뭐냐, 원산지가 어디냐, 나무는 어떻게 하냐. 모든 지식은 전달될 수 있으나 그 망고의 맛은 전달될 수 없다고 한것 똑같습니다. 예. 사단은 하여튼, 이 굉장한 지식이야. 이야,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뭐예요? 영원히 살수 있다. 또 인간이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 오늘날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지식 숭배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나무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고 무엇을 따먹은 결과입니까?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예.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어라 하는 것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혜를 내가 줄 테니 나에게서 그 지혜만 받으면은 모든 지식은 자연히 어떻게 해요? 습득이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루스벨은 지식을 자기가 다 외워버려서 벌써 그렇죠. 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거야, 이거. 이것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어. 이래서 바로 뭐예요? 지식의 왕이 된 겁니다, 루스벨이. 그래서 여러분, 이 루스벨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 해서 천사들 설득해서, 성경에 보면 천사의 얼마가? 3분의 1이 루스벨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루스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루스벨이 선택한 것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에 이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지혜가 있으려면 이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순종하나 하나 보려고,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그렇게 순종하나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지혜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뜻이 통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장, 루스벨이 이 우주에서 가장 죄를 먼저 범했는데, 그 죄의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지혜보다는 뭐요? 지혜의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선택해버렸습니까? 지식을 선택하고, 그 이후로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도 지식을 선택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지식 숭배주의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누구를 제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학위가 많은 사람.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지식의 의학이 아니고 무엇의 의학이다? 지혜의 의학이다. 하나님의 의학이다. 인간의 의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막 이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독선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 혹은 정규 프로그램에 테이프를 들어보시면은 이것이 뭐두말할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 하나 해결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자, 원래 그건 이제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원죄는 뭡니까? 피조물이 지혜보다는 뭐예요? 네, 지혜로 지혜를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네, 그래서 여러분 루스벨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 딱 사실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것을 알게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속아서 죄 짓는 건 너무 유치하고, 무엇에 속는 겁니까? 사실에 속는 겁니다. 사실에. 사실이니까 속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이 너무나 똑같고, 또 한편 너무나 어떻게 해요? 다릅니다. 예. 그렇죠? 사실에는 유전자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찌지직이 그 사랑의 힘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다른 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루스벨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천사의 3분의 1도 속을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 루스벨과 그 천사들을 그 즉시 처단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진실에서 사실만 선택한다고 하는 것, 즉, 지혜에 대하여 등을 돌려버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나타낼 도리가 어떻게 해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버리면, 온 우주에 있는 인간과 천사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야, 나 이거 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하고 그렇죠? 그대로 처벌해 버리는구나. 그 후로는 모든 이 우주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살벌해진다. 와, 이게 보니까 죄 지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차 했다간 뭐요? 막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이 진실로부터 사실을 선택한 것, 지혜로부터 지혜의 등을 돌리고 지식을 선택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드러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특히 의학적으로 볼때 드러납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낫는 병, 치유되는 병은 하나도 뭐요? 없습니다. 드디어 지식에서 떠나서 지혜로, 인간의 기술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때 이 세상에, 예. 이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뉴 스타트를 있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자연요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무슨 뭐, 대체요법, 자연요법,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대체요법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요법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즉, 지식의 나무에 다시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 찾아가는, 예, 그것을 뉴스타트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찌지직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 말세의 하나님의 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생명과 나무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뉴스타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과 나무의 정체,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창하죠? 그렇죠? 예. 박수 좀 치십시다. 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대충 이제 이 기본적 이 바탕은 이제 대충 잡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자, 이제 우선 계시록 1장 9절. 우선 이 프롤로그입니다. 이 전주곡이에요. 계시록의 이 전주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좀 이렇게 뛰어넘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뭐요? 환난과 나라와 그 다음 뭐예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환난과 참음에 뭐예요? 동참하는 자랍니다. 나라에 동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환난과 나라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환난과 참음에만 동참하면 이거 참 힘듭니다. 아, 그렇죠. 환난이 있을 때 동시에 나에게는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시험을 받으시며 시오며 그 다음에 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당신의 나라가 내 가슴에 어떻게 해요? 임하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참고 있을 때, 그 환난을 참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늘나라 우리 아직도 갈 일이 남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슴에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나라가 없었으면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요한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그냥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는 안 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참음에 동참은 나는 여기 고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한 섬에 있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배를 당해서 밤모습에 와 있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유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내가 밤모습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요한의 뭐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 뭐요? 예수의 증거를 하기 위하여 내가 밤모습에 와 있더니. 박수.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에 살아서는 안 되고, 어디에 살아서 살아야 돼요? 진실에 살아야 됩니다. 진실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금 고생하시고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내가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예수의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내가 이 어려운 시간에 당해 있는구나. 이래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사실만 알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병이 어떻게 걸렸냐? 아이고, 막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고, 뭐또술 많이 먹고, 막, 뭐또 사업상 또 뭐, 또 스트레스 많고, 또 바쁘고, 또 과로하고, 쉴 틈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 병이 걸렸다. 그건 어디까지는 뭐예요? 아,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어떤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장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묻는 겁니까? 주여,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에?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것은 뭘 물어보는 겁니까? 사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사라. 저도 의사라.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됐으니까, 이거는 본인의 죄는 아니겠고, 뭐요? 아, 부모의 죄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것을 예상했습니까? 아, 이거는 본인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다. 라고 대답할 것을 예상하고 턱 읽어보니까, 천만의 말씀. 엉뚱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신다. 뭐라 그래요? 누이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뭐요? 아니라. 즉, 사실은 얘기하지 말자. 그렇죠? 사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뭐요? 말라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 지혜만 있으면 지식 다 해결된다. 자,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뭐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여러분이 어떤 암에 걸리셨다, 당뇨병에 걸리셨다, 혈압이 높다. 왜냐? 아, 이내죄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뭐 죄를 많이 짓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렇게 병든 이유는, 아하,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병에 뭐요? 걸린 것이다. 와, 이거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아시겠어요? 진실입니다. 엄청난 진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내가 밤모섬에 온게 귀향 와 있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실과는 사실은 뭐예요?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사실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늘나라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무슨 뭐 이게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어떤 날이냐,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지금 제가 얘기해봐야 별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도움 안될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뭐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긴 드디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나팔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나팔.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근데 이게 뭐예요? A loud voice. 음성인데 그 음성이 뭐처럼 들렸어요?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 나팔 소리. 들리는데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그런데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드디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풀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사도 요한이 쓴 대로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딱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막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막 그렇게 했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아주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대로 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됐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나팔, 의미 있는 나팔 소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여리고성, 여리고성, 예. 또. 예? 아, 대속죄일, 맞아요. 대속죄일, 그렇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제, 저기, 대속죄일이 뭔가 그 자체에 대해서, 이 뭐, 이 대속죄일 하나만 할래도 한 30분 걸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뭐가 있어요? 예,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이 절기가 착착 순서대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월절. 예? 그다음에 뭐 오순절, 그래서 절기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냐 하면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예. 대속죄일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은 대속죄일 얘기를 하려면은. 이건 조금 이따 합시다. 이 대속죄일이, 그럼 이거 대속죄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 혹은 성막을 이해해야 이제 대속죄일이 뭔지 알겠다. 근데 막 지금 현재 막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그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지나서 50일 있다가 뭐예요?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제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세상 끝을 상징하는 심판날이 옵니다. 심판날.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날 그러지 않고 뭐예요? 대속죄일입니다. 예. 결국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속죄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죄를 전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완벽하게 속하는 그 절차가 심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빰빠밤, 빰빠밤빠빠. 이게 뭡니까? 대속죄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뭐 그렇지 않은데도 한 서너 군데 있지만은 나팔 소리의 대부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했었으면은 나팔 소리 같은 할때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뜻이구나. 자동적으로 알고 있죠. 안 그러면 뭐예요? 무슨 또 나팔 소리가 좀 소리가 난다고 그랬나? 이제 이렇게. 예. 나팔 소리 같은 무슨 음수일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맛을 조금 아시겠죠? 그렇죠? 구약에 있는 또 신약에 있는 뭐그 당시 사도 요한 시대는 신약은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99%가 다 구약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 있는 단어를 총동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소에서 모든 속죄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빵빠밤 빵빠밤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이 나팔에 대해서 가장 아주 멋있게 표현된 것이 결국은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얘기를 잠깐 여러분이 요소 6장을 펴서 한번 우리가 잠깐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조금 계시록 6장 7장에 가시면은 이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시면은 그 일곱 나팔 갔을 때 우리가 시간을 너무 안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장에 보면 요단강 건너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뭐 해요? 할례를 다 받습니다. 할례를. 예? 예, 할례를 받습니다. 자, 할례는 무엇의 상징이죠? 우리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예,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서부터 뭐 가나안 땅이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여호수아도 그 자기 아들들 할례를 다 그리고 거기서 푹 쉽니다. 할례가 다 받은 게 아물 때까지 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엄숙한, 거룩한 경험을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강이 쫙, 강물이 쭉 끊어집니다. 그래서 건넙니다. 그 위대한 경험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 이미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군에서는 여리고로 누굴 파견했습니까? 정탐꾼 스파이를 파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스파이. 이는 여리고에게는 뭡니까?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 진리가 없는 성에 진리를 전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 스파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전쟁 여기로만 보지 마세요. 스파이를 보내고 뭐 하나님이 스파이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동안 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은 이 여리고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오면서 전쟁을 치어서 승승장구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길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싸움만 하면 전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는 어떻게 해요?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는 그 어느 성보다도, 그 어느 여리고 백성들은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어떻게 해요? 충분히 듣고 아는 그런 그러면은, 이 여리고는 어떤 면, 그런 면에서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왜? 야,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참. 야, 복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나 어떻게 해요? 많이 받아서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요. 그럼 여러분이 여리고 성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신사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 문을 열고.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것을 이미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체로 여리고에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모르도록 어떻게 해요? 살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복음의 생명의 스파입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누군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봤더니 전부 뭐예요?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뭐예요?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중앙정보부서 이걸 알았어.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이 딱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스파이구나. 복음의 스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라합이 알은 겁니다. 다 들어서 알아. 그래서 그 스파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숨겨주고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보내면서 나를 구원하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보세요.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여리고 백성은 뭐가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손안 대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그게 구원이라. 이렇게 구원의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참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마,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 얼마나 좋노? 은행에 뭐요? 한 100억 넣어놓으니까 뭐, 이거는 뭐, 왔다야. 그렇죠? 아마 예수님 안 와요. 안 오는 게 좋지 마. 얼마나 좋아. 제발 그냥 싹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잘 살고 해봐도 어떡해요? 이 세상은, 이 여리고는 내가 살 곳이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이것이 기생 라합의 생각입니다. 기생은, 라합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장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파이들이, 이 복음의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완전히 얼었더라. 그런데 드디어 이 정탐꾼이 왔다가 하는 것을 여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알고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못 잡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꽉 닫았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빨리 끝난다? 은혜 시기가 빨리 끝난 겁니다. 은혜 시기는 하나님께서 빨리 문을 닫는, 은혜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뭐요?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닫아. 꼭꼭 닫았어. 굳게 닫혔습니다. 닫히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리고로 가라. 가서 전쟁 칠 필요 뭐예요? 없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한 바퀴씩 돌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팔 한 번씩 붑니다. 빰빠바! 그것은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무슨 소식입니까? 구원의 소식입니다. 문을 여시오. 하나님이 왔습니다. 당신네들에게 생명을 줄 하나님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께 도달했습니다. 문안 열어. 둘째 날. 즉 여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뭐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일곱째 날, 그날 어떻게 합니까? 일곱 바퀴를 도는 겁니다. 일곱 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부음과 동시에 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지르는 게 무슨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와. 그냥 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다른 데서는 쳐들어가라 뭐 이랬는데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묵묵히 조용하게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이 여리고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빰빠밤. 이제는 일곱 번을 봅니다. 제발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라. 제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 한 호소입니다. 결국 이 나팔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뭐요? 호소하는. 죄인들이 호소하는 거죠. 자, 받아들여라. 나의 메시지를, 생명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그러나 여리고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스파이들이 떠나가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기생라합의 창문이 성벽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예, 빨간 뭐요? 예, 빨간 줄을. 예. 그 빨간 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했듯이, 그 창문에 빨간 흥금을 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즉, 기생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 그래서 와, 성벽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라합과 그 부모와 그렇죠? 형제와 자매들을 다 구원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참 멋있는 얘기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이 그성 안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다치지 뭐예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사람은 다치지. 예. 이것이 이제 나팔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나팔이 멋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예. 나팔 소리 같은, 그렇죠? 큰 음성을 들으니 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막 그래서 조금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도 하고 끝나야 되겠습니다.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야 일곱 교회 보내라. 자, 일곱 교회라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중에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이 동시에 다 있었습니다마는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는데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 교회가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일곱 교회 상태가 다 여러분 이 일곱 교회의 상태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의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곱 상태가 그때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었고 이 일곱 상태는 크게 역사적으로 봐서는 역사적으로도 교회 상태가 어떻게 해요? 고요 순서대로 변해 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일곱 교회 오늘날 여러분 이 일곱 교회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쭉잘 읽어보시면은 하하 어느 교회는 이 일곱 교회 중에 여기에 속하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이 교회하고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자신 내 개인의 영적 상태도 어떻게 해요? 이 일곱 교회를 읽어보면은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나타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일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일곱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성막을 배우시면은 그 성막 안에 어떻게 해요? 일곱 초대가 있습니다. 일곱 초대. 그 일곱 초대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 초대 그 일곱 초대를 보았는데 그 초대 사이에 누가? 인자 같으니가.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나 신약 성경에 어떻게 해요? 아주 자주 나오는 누굴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쭉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이게 무슨 아따 뭐 맞는 게 없어서 너무 긴걸 입으면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팔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제사장복이 이렇게 팔에 끌리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 출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에, 지성소, 성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내 자신의 팔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팔은 참이 더러운 죄인을 대표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팔을 어떻게 해요? 씻는 내 온몸이 깨끗하니라 팔만 씻으면 되느니라 하는 그 팔이 나오면 돼. 그래서 팔에 끌리는 제사장복을 입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 이 말입니다.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도 대제사장 복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아니고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내기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여러분 훑어보시면 다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까지 다 찾으려면 뭐 한이 없으니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렇죠. 네, 다 나옵니다.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쓴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좀 김새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 입에서 뭐예요? 좌우에 날쓴 뭐예요? 검이 나오고. 그럼 나중에 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누구 죽이겠다 뭐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날쓴 검이 뭘까요? 예, 이것이 날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진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리한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한번 탁 더하면 뭐예요? 단번에 잘려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뜻이지. 우리는 날쓴 검이라 그러면 뭐예요? 아따 찔릴라 죽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진리.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나 확실한 진리라고 한 뜻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이야, 그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얼굴엔 빛이 나되 해가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있게 비치더라. 참.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얼굴이 빛나요, 안 나요? 빛나는데. 적당히 빛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빛나야 돼요? 힘있게 빛나요. 힘있게.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난 힘있게 비치는. 그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날 때 요한이 내가 볼때그 뭐예요? 팔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이렇게 녹아웃 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은 녹아웃이 돼버렸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커튼을 어떻게 해요? 탁 열면은 갑자기 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겁니다. 즉, 요한이 아무리 충실한 사랑의 사도이지만은, 요한은 결국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적당히 확실히 봐야지,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확실히 보이면 이거는 깜깜한 방에서 뭡니까? 햇빛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 쓰러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심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면 쓰러질 파인데,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애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는 게죠, 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자꾸, 그래서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딱 대면하는 순간 죄인은 어떻게 해요? 탁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지 잘못으로 아빠가 사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죽었어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죽였구나 하는 말을 딱 그게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팍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인인지만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뭐요? 죽었다 살았으니 이제 뭐요? 너무 떨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죽었다가 산자라. 이 말을 들어야 죄인이 어떻게 힘을 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여러분, 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데,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즉 사망, 즉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정복하고 그 열쇠를 뺏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다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사망과 음부에 갇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해방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사망과 음부에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네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 네 본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일곱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일곱 금촛대 사이를 어떻게 해요?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제 내일부터 보실 텐데, 보시면은 뭐 일곱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을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들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계속 포기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일곱 개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일곱 교회는, 여러분 일곱 교회를 보시면은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그 일곱 교회 중에서 두 번째 사마나 교회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받는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무슨 교회예요? 미약한 교회입니다. 네, 미약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만화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막그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서만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하십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그 교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시대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시대는 요한 웨슬레나, 뭐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복음 운동을 붙이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교회 댕길 수 있는, 예, 그런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앞제 밑에, 예, 그 엉터리 교회,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교회 아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빛을 보고 이것이다 하고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회, 드디어 제일 이제 사도 요한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하나님의 교회의 뭐요? 시대적 변천사도 이 일곱 교회 순서대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다른 교회들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 일곱 다른 교회들의 영적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그 당시에도 맞춤은 딱 들어맞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도 들어맞고, 오늘날 이곳에 있는 교회에 맞춰도 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 자신에 맞춰도 딱 들어맞도록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을 깊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제가 뭐 내일 다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우선 내일은 그걸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일곱인 그 다음 일곱 나팔 이런 순서로 이제 그 다음에 일곱 재앙 이런 순서로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뭐요? 프롤로그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바탕도 놨고 이제는 드디어 아직도 일곱인이 뭔가 막 그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드디어 일곱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펼쳐질 찰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남아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정말 깨우치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이번 이 세미나가 저희들에게 나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리고 성처럼 문을 꼭꼭 닫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껏 가졌던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지식 중심으로, 지식 숭배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인정하는 학위가 있어야만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유전자에게는 아무런 생명도 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이 권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렇게 된 지식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주님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새 사람이 되는 새 지혜로, 새 진실로 사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